이제 그 새해가 이제 그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그 졸업과 또 새로운 어떤 입학 시즌이 가까이 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에 처음 입학을 해서 첫 강의 시간에 들었던 그 강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경영학과를 나와서 지금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첫그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첫 마디에 너희들이 경영학도로 이 학교에 들어왔고 강의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러 자리에 앉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앉아 있기도 하지만 그 방대한 학문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뭐 학생들에게 답이 나올 수는 없겠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경영은 곧 의사결정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잘 성장해 가다가도 어떤 그 의사선택, 의사결정 하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작은 기업이 좋은 의사결정을 잘해서 갑자기 성장하기도 하고 이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다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그래서 경영은 곧 의사결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과 같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 역시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신앙도 의사선택, 의사결정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역시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많이 생각해왔던 것,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는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그런 어떤 의사결정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수많은 의사결정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 직장 갈 때, 전철을 타고 갈 것인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자가용을 끌고 갈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고요. 회사에 가서 점심때 돼가지고, 야,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나? 아니면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나? 보통은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메뉴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휴식 시간에 음료를 하나 마시더라도 내가 커피를 마실 것이냐 아니면 뭐 음료수 주스 같은 과일 주스를 마실 것이냐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의사 결정에 속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살아가면서 그 아주 중대한 그런 결정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대학교를 간다면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 진학을 해서 앞으로 어떤 진로로 갈 것인가라는 걸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 일평생을 같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이제 그뭐 성인이 돼서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때 그럼 나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때 상당히 많은 시간 그렇게 고민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기준이라고 하면 대체로 그 우선순위를 어떤 것에 둘 것인가 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모양들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소한 뭐 뭐를 마실까 뭐를 먹을까라고 하는 사소한 어떤 그런 그 의사결정도 결국은 그 결과로 나중에 내가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인가 카페인 중독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비만이나 아니면 뭐 고혈압 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렇게 짧고 별것 아닌 그런 그 작은 것 하나의 의사결정이 우리의 인생 70, 80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영혼을 두고 살아가는 영혼에 관한 문제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 의사 선택의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중요함을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그 구약 율법 같은 데 보면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그렇게 배려심 깊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너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만약에 그 율법경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 집에 내 소가 이웃집의 소를 받아서 그 소를 죽여버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끼 자루를 가지고 이거는 저번 주에 금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그 신명기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금요일날 공부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도끼를 가지고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옆 사람을 다치게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죽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너희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그 질서를 잘 유지하는 어떤 그런 방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 같은 경우에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백성들 간에 그 발생하는 많은 분쟁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골머리 앓고 힘들게 그렇게 그 재판들을 이루어 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죠.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그렇게 지혜를 듬뿍 주셔서 백성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요. 또 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생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 섬기기를 택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너희가 똑바로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택하다라고 하는 말, choose라고 하는 그 단어를 쭉 한번 봤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떤 곳 뭐 등등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분으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사람이 입장에서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벌써 50이 가까웠어요. 40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심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꽤 여러 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마 그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진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해서 내가 앞으로 신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한 것이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그런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워낙이 폭넓어서 특히나 이런 바른 교회, 바른 신앙 이런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나 먼저 질문 좀 해볼까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주된 그 장가 어떤 그 우리 신체 중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된 장소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머리일 것 같습니까? 마음일 것 같습니까? 자, 머리일 것 같다. 마음일 것 같다. 여기도 없습니다. 예. 성경은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의사결정을 한다. 어떤 생각하고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머리가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 가슴, 마음은 느끼고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을 어떤 느끼는 감정 만을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상상해. 머리로 상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리로 상상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상상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4장 19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다.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다. 창세기 36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일할 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어떤 자를 선택하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래서 주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신 자. 그런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과 머리가 따로 이렇게 놀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아, 이 형제는 저 머리만 크고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아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하는 어떤 행사에 발만 걸고 좀 마음이 따뜻해야지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따지는 것은 그거는 저 덕스럽지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들로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저만 그랬나요? 네. 자, 이렇게 하여간 마음은 결국은 어떤 그 지식과 뭐 감정 이런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감정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보통 지정의라고 그러죠. 예, 지식과 예, 감정과 의지 이런 어떤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예, 복합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한 그 몇 단계, 뭐 한 그 세 단계로 볼 건데요. 정말 그 이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는가라고 한 부분인데, 예. 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그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걸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혹시 굉장히 당연하고 쉬운 걸 너무 어렵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그 주제를 또 바꿔야 되나 막 고민을 했었었는데, 예. 도무지 그럴 시간이 없어서 예. 그냥 합니다. 예. 좋은 판단을 위해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정보.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선택,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좋은 정보들이 빈약할수록 굉장히 그 잘못 오판하는 결과를 가지고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과연 아군에 대한 병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성능이 어떤지, 또 우리는 어떤 작전을 참 제대로 잘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을지, 우리 그 각 지휘관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 예, 적군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시 그 똑같은 예 그런 어떤 부분들, 적의 어떤 뭐 병력이라든가,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적장의 성향, 적장이 어떤 스타일로 전쟁을 수행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보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그 작전을 수행할 때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경우 있거든요. 너희가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상대방 적군이 1만 명으로 거꾸로 얘기했군요. 예. 내 아군의 병력이 지금 만 명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 병력이 2만 명으로 쳐들어온다면 과연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잘 생각해봐서 과연 내가 물리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겠느냐. 어떤 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그 조그만 어떤 실수 하나 자체는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게 하는 어떤 큰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의사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그 인생을 전투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예, 우리 인생은 정말 전투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전투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 그 가장 중요한 정보, 과연 그러면 내가 이 세상과 함께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데 과연 나는 누구고 적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들은 굉장히 거짓 정보들이 많아서 예,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얻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에 대한 실체, 나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거짓말장이고 또 내 몸을 내 나를 믿어가지고는 전쟁을 수행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조금만 뭐 잘 된다 싶으면 우쭐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전쟁을 수행해야 될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적군은 어떠냐? 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군은 어떠냐? 예. 우리가 사탄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뭐 그 이 사탄은 보통 거짓의 아비라고 불립니다. 굉장히 그 모방이 뛰어나고요. 또 가머니설로 그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해서 예, 사람을 다른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간하는데 굉장히 능하고요. 또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과연 나란 사람이 그런 사탄과 대항해서 싸울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도무지 예, 도무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러면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좋은 무기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방어할 때 필요한 무기들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역시 그런 부분들도 성경에서 우리는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 강력한 그 검을 가지고 있느냐? 사탄이 정말 벌벌 떨 만한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무기를 무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기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 무기를 손에 집지를 않는다면 당연히 그 싸움은 보나마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될 텐데 이 칼도 역시 얼마나 정말 날선 제대로 된 검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어제 돌집에 갔더니 그 이렇게 케이크를 자르는 칼이 있었는데 장식용 칼이죠. 그런 장식용 칼 집에서 이렇게 그 집에서 케이크를 자르는 그런 어떤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톱 같이 생긴 그런 칼 그런 칼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 정말 이 완벽한 정말 날이선 제대로 된 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중대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예, 그 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오게 됐는데 저번에도 제가 간증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신학대 4학년 다니시던 군중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뒤바꿔 놓게 됐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지 않다. 그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 하나님 말씀이 원래 주어졌을 때는 완벽하지만 그것이 보존되어 오는 과정에 뭐 빠지기도 하고 잘못 번역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85%나 될까? 이러면서 우리는 말씀이 그 완벽하니 안 하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만 뭐 작은 예수로서 그분을 쫓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이게 정말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다. 심각성을 가지고 제대하자마자 정말 그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이 정말 부실한 칼이냐?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지도 못하고 한 번 그 부딪히면 깨질 그런 정말 그 보잘것없는 칼이냐? 아니면 정말 이 사탄을 물리칠 만한 그런 어떤 날쌘 검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찾아보기 위해 한 7년을 고생하고 이런저런 자료 뒤져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그런 제대로 된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탄은 어떤 그 거짓말에 능한데 그런 어떤 사기꾼을 갖다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기꾼보다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사기꾼이 머리 굴리는 예, 그 정도의 지혜는 같이 간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기꾼한테 당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성경에 보면 이 험악하고 참 그 살기 어려운 세상에 그 우리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하필이면 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을까? 비둘기는 마음에 드는데 예. 그 간교한 그 뱀을 왜 표현해서 우리도 간교하라는 소리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악한 자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 순결함 순수한 비둘기처럼 그렇게 순결을 유지하는 것 옳고 그 다음에는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간파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당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세상을 열심히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탄이 여러 가지 수수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역정보를 흘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역정보. 그 여러분들 이렇게 그 뭐 영화 전투 영화라든가 아니면 뭐 저 삼국지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 그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 봤을 때 굉장히 참 절묘합니다. 정말. 근데 그 많은 전략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정말인 것처럼 속아넘게 무엇인가를 정보를 흘려서 그것에 속아서 그 정보를 믿고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허를 찔러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사탄이 아주 즐겨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역정보. 그런 역정보가 뭐 이 사회에서 나오는 이 사회는 전부 다 역정보라고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컬처라고 하는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문화를 정복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복하기는커녕 그 문화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이 컬처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자체의 어원이 컬트, 예, 이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하게 예,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예, 중요한데 이 세상의 역정보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역정보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걸 철저히 배제하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정말 무서운 역정보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짚고 넘어갈 텐데요. 한 가지는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이상하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생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또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 이 뭐가 다르냐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님이라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기준점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용없이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든 아니든 모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계속 자기 암시를 통해서 뭔가 잘 되어져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 요즘 굉장히 뭐 유행인 뭐 시크릿이라는 뭐 책이라든가 뭐 하는 그런 책도 다 똑같은 거고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시켜놓고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예, 그런 그 잘못된 판단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 무조건 어떤 그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는 잘될 거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기가 하나님인 양 또 자기를 축복하고 막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정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에 조금 이렇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 좋아하시는 그런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9장 19절. 신명기 29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의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긍정적이고 무조건 잘 되면 좋다라고 하는 어떤 방식이 교회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해서 아닌 건 노, 좋은 건 예스 해서 바로 선택해서 가야 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디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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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야 아, 이 사람은 참 은혜가 많고 신앙이 돈독한 사람, 아닌 걸 노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머리만 크고 차갑고 뭔가 골치가 많은 사람, 신앙이 아직 은혜가 아직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결과가 바로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예, 적극적 사고방식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또 그것이 무조건 잘 되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기복적인 신앙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예, 역정보 하나를 더 말씀하자면 교회 성장학입니다. 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목적하에 모든 수단들을 정당화하는 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목적과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들은 그렇게 막 가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전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목적과 수단은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means and chai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적과 수단이 예,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만약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목적을 가졌다면 의과대학에 가야 하는 예,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그 의과대학에 가는 것은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되는 것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아 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수학 공부만 파자라고 해서 어떤 선택을 했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이 의과대학에 가는 수단이 되고 바로 이 의과대학은 예, 그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그 차상위로 가면 목적, 그 바로 밑에 것이 수단, 그것의 바로 밑에 것이 그것의 수단이고 목적이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목적은 아무리 선할지라도 수단이 아무렇게나 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데 그런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일단 많은 교인들을 교회 오게 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뭐 요가도 교회에서 강좌를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무슨 뭐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뭐 록 음악을 도입을 하기도 하고 뉴에이지가 돌아와도 거절을 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목적하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거나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갖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정당화돼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어떤 그 헌신을 강요받아서 원치도 않은 어떤 그런 부분에 그 헌신을 잘못했다가 더 어려운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안티 크리스천이 되고 또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해가면서 그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서 밟혀서 그렇게 지탄받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요한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요. 예. 정보를 수집했으면 그 다음에는 예, 뭐를 해야 되냐면 생각을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 과정은 곧 분석하는 거거든요. 예. 저번에도 그 목사님께서 그 절제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시면서 아, 이게 의사결정,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예, 그 놀이기구 장에 가서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냥 놀이에만 집중하듯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따라가게 하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아주 많이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예, 많이 생각하고 어디 안에서 걸으라고요? 진리 안에서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 밖에서 걷고 있는지 생각을 못하고 아, 이 길은 오를 거야 라고 하고서 무작정 달려가게 돼 있는데 결국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을 예,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 정보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예, 선택, 예,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당연한 건데 예, 너무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해서 너무 당연한 건데 자, 뭐냐면 예, 멀리 봐야 한다는 겁니다. 멀리 봐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짧게 판단해서 아주 제일 값진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예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네? 가장 조급하게 짧게 보고 짧게 판단해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 에서입니다. 예. 예. 에서는 말이죠. 예. 그 영원한 그 복, 하나님의 복, 그 인생을 잠깐 살면서 70, 80 살면서 얻는 그 복도 아닌 영원한 복을 어느 것이요? 한 끼의 팥 한 죽, 예, 죽 한 그릇, 예, 그것을 안 먹으면 그냥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짧은 상황에 예,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않고 결정을 해서 아주 지금까지도 예, 이스라엘의 밥이 되는 예, 그런 모습으로 계속 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길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예, 인생 이 땅에서 사는 70, 80 인생이 사실 좀 고달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하나님 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미 벌써 그 영혼에 이르는 그 너무나 값진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든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풍성하게 주시든 아니면 부족하게 주시든 어떤 고난을 주시든 그것은 하나의 그 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자고 또는 공주고 그렇다면 하나의 우리의 그런 어떤 어려운 삶들은 그런 왕자 수업 받는 예, 훈련 트레이닝 기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예,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예,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그 조급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예, 우리는 정말 부지런은 하되 정말 조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다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다시요.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뒤집으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예. 군중을 절대 쫓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뻔히 알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좁은 소수에 머무르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괜히 안정감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는 다수와 상관없이 정말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는데요. 자,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두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선택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저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야, 이 부분도 경외하는 것도 선택의 일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릅니다. 야 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자녀가 대답을 안 해요. 여러 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른 일에 정신 팔려서 부모가 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뭐 PC를 하고 있다든가 TV에 몰두하고 있다든가 귀에다가 무슨 뭐 이어폰을 꽂고서 뭐 노래를 듣고 있다든가 부모가 아무리 대답해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폐역한 나는 당신하고 관계없어 라고 하는 폐역한 상태 그건 정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아주 아주 폐역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됩니다. 잠언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예, 30절 읽어볼까요?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예. 예. 여기서 주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도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주 두려워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가깝기 때문인데 이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85편 9절 제가 이 구절은 굉장히 좋아해서 사무실에 적어놓고 월마다 지우었었는데 그 달의 말씀 이런 놓고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거의 한 1년을 안 지우고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는 글입니다. 시편 85편 9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리로다.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로다. 의가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에 우리를 세우리로다. 예, 구절에 보면 예,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데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밝히 들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어떤 그 경외하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구원에 이르는 굉장히 그 지름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래서 바로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에 우리를 세우리로다. 그래서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제가 말씀으로 본문으로 선정한 자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예, 아까 그 11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 신명기 30장 19절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생명도 택하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도 사실 우리가 택하거나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 선택해야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들이 뭐였냐면 정말 바로 걷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바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또 이제 운송 쪽 관련 어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운전자들 이렇게 자주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 잘못 들으면 유턴해서 돌아오면 되고 뭐 우회전 우회전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되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일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정말이었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벌써 후회도 소용없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소연을 어떻게 다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는가. 그러니까 당신이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사실 그 확인만 하면 그 14절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정말 가까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한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한번 물어보고 뒤져보고 이런 마음만 있어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시는데 아예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관심을 안 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그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 그 목사님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보필했고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을 헌납해서 이런 일도 했고요. 뭐 새벽기도도 안 빠졌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 우리가 그 지도자한테도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가 내 법을 어겼잖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확인하지 않은 죄, 확인하지 않은 죄. 아, 제가 그것이 있다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 2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그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결국은 확인을 안 하고 이 길이 맞을 거야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 억울함은 어디다 화소연할 데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이 중요한 생명을 선택을 하고 이 생명을 취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게 정말 내가 바른 길을 바른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시로 잘 체크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화된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의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 창조를 하셨거든요. 아담처럼 불순종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갖게 될 텐데 구원에 관한 문제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 스스로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이미 다 이뤄놨다. 네가 그걸 믿고 내 품에 올래? 라고 두 팔을 벌렸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 품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구원의 문제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의 모든 삶도 이제는 매 순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인가 거기에 나와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주변에 사탄이 어떻게든 그 길 가는 우리를 꼬여서 유혹해서 그 길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길을 어떻게 잘 갈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그런 의사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뭐가 있냐면 그 이사야에 나와 있는 놀라우시니 원더풀 그 다음이 뭐였냐면 카운슬러 예수님께서 바로 좋은 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 나 홀로가 아니라 매 순간에 나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조언을 해주시면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바른 선택, 바른 의사결정 그리고 그런 길을 통해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또 많은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